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한 사건들과 시간적인 예언들이 많이 다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 예언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조류와 방향에 대해서 분명한 좌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어떠한 흐름으로 나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자세한 지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부터 7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예언하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것을 우리가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인도합니까? 이미 주신 지도대로 따라가면 자연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되죠. 매일의 생활과 또 우리의 생에서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주신 지도대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의 섭리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가이드와 안내서와 지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어떤 일이 생길 것이며 이제 이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끝날 것이다 하는 모든 경향을 주님께서 주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여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세상의 조류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것처럼, 물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조류가 분명히 성경 예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바닷가에서 아빠 아빠 물이 나가요 물이 나가요 하니까 아빠 하는 얘기가 저 물이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이 세상의 조류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그 내용 가운데 두 가지 세력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세력이 마지막 시대에 합치면서 그 연합된 세력이 이 마지막에 그 종말을, 이 세상 종말을 꼴지어 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계시록 13장을 좀 펴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우리 전반부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짚고 지나가십시다. 이 물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로 성경에는 예언적으로 표상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 15절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많은 사람이요 백성이요 민족이요 또한 방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던 유럽 대륙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물이 많은 그 이제 삼면을 바다로 하고 있는 특별히 그 이태리의 로마에서 한 이제 세력이 올라왔다 그 말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죠. 그런데 그 뿔에 그 머리가 이 짐승은 머리가 일곱 개고 뿔이 열 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세력이 하나로 합쳐진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면 또 모든 나라들을 거느리고 있는 세력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그 열 뿔에, 또한 그 일곱 머리 위에 열 뿔이 있는데 그 열 뿔에 면류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면류관이 있단 말은 면류관은 이, 저, 다스린단 말이죠. 거기에 왕관이 쓰여있으니까 왕관이 쓰여있으면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일곱 나라보다 그 이후에 열 뿔이 생겼을 때에 그 열 뿔이 현재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 이 짐승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고 열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곱 머리를 이것저것으로 생각해 보지만은 가장 그래도 공통적인 이해가 무엇이냐면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경을 이해하는 학자들이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네 나라 제국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섯 개지만은 네 나라 제국이 있는데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이 짐승의 모양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다니엘 7장에 보면 바다에서부터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제일 처음에 어떻게 올라옵니까? 바벨론과 메데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가 올라옵니다. 제일 먼저는 독수의 날개를 가진 사자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곰이 올라오죠. 그 다음에 표범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용처럼 무섭고 잔인한 아주 이상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용 같은 짐승으로 사실은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나라가 올라오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나라가 어떻게 해요? 열 뿔이 있습니다. 열 나라로 갈라집니다. 근데 그 열 나라로 갈라진 이후에 작은 뿔이 올라오면서 이 뿔은 사람의 눈과 사람의 입 같은 것이 있어서 큰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참남된 말을 하고 그 나라가 세 나라 옆에 있는 열 뿔 가운데 세 뿔을 뽑아버리고 이 나라, 다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강력한 세력으로서 올라오는데 종교적인 세력인 것을 거기에 상징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사자에게는 머리가 하나고 또한 곰에게 머리가 하나인데 세 번째 나타난 이 표범에게는 머리가 네 개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가 네 나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개, 그 다음에 또 용같이 무서운 잔인한 짐승인 로마를 상징하는 그 짐승도 머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면 일곱 머리가 됩니다. 근데 일곱 머리 이후에 열 뿔이 있기 때문에 열 뿔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로마는 사실은 내국적으로 갈라져서 서부 유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나라 시대에 작은 뿔이 올라왔다고 다니엘 7장은 말하기 때문에 여기는 말씀도 같아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 개인 그런데 그 뿔에 면류관이 왕관이 있다고 하니까 열 나라로 갈라져서 열 나라가 현재 존재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시기에 그때에 올라오는 짐승으로 여기 표현된 것입니다. 이 짐승은 똑같이 물에서 올라왔는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다니엘 7장도 이 짐승들이 이 물에 바람이 불면서 올라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올라와서 흥미있는 것은 열뿔이 존재하는 이미 로마 제국이 열뿔로 갈라진 다음에 교황권이 올라온 것처럼 이 열뿔이 갈라져서 그 열뿔의 시대가 존재하던 그 시기에 이 짐승이 올라왔는데 바벨론의 부 그래서 이 신상은 금으로 상징된 바벨론의 부함을 가지고 있고 또 메데 페르시아의 용맹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헬라 나라의 신속함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잔인함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성격을 한 몸에 가지고 있으면서 열불로 로마 제국이 갈라져 있는 그 시기에 올라온 짐승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그 다니엘 7장에는 사자, 곰, 표범, 용 같은 무서운 짐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것을 거꾸로 해놓았습니다. 몸은 표범 같고 그렇죠? 발은 곰 같고 머리는 사자 같고 이렇게 해서 거꾸로 이제 사자, 곰, 표범이 아니고 표범, 곰, 사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미 로마가 갈라져서 열국이 돼 있는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면서 이 과거를 거꾸로 돌이켜서 보기 때문에 표범, 곰, 사자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여기에 사실 표범, 곰, 사자 있지만 뭐가 빠졌습니까? 용 같은 짐승이 빠졌어요. 네 번째 이 로마를 상징하는 무섭고 기이한 짐승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 짐승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 짐승이 올라왔는데 어떤 짐승? 바벨론의 부와 메데페르시아의 용맹함과 또 신속하게 세상을 정복하는 그 힘을 가진 헬라의 그 특징을 한 몸에 가지고 있고 열불 시대에 올라온 이 종교 세력을 누가 그에게 힘을 주느냐 하면 용 같은 짐승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용은 또 옛뱀 마귀를 상징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 용은 여기에 표범, 곰, 사자를 상징하면서 또 나온 짐승이기 때문에 이것은 네 번째 무서운 짐승인 로마라고 우리가 풀이해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가 예를 들어서 줄리어스 황제가 말이죠. 서로마에서 동로마로 천도해 가면서 칸스탄티노플로 천도해 가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서부 지역의 이 로마 제국의 그 vacuum을, 공백을, 어떻게 해요? 주권과 종교권의 공백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의 감독 유세비우스에게 그 권세와 힘을, 능력을 그에게 주고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되었죠. 로마 교회의 감독이 교황으로 급상승하면서 그가 이 정치적인 힘까지 종교적인 힘은 물론이요 모든 세상의 교회의 아버지가 된다면 그래서 파파죠. 그렇죠? 파파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황이 교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이달에 4월달입니까? 이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왔을 때 미국의 대통령도 Holy Father, 클린턴 대통령은 My Father 이런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온 세상이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그에게 권한을 주고 또한 능력을 주었다. 그에게 보좌를 주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역사에 분명히 그렇게 해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근데 그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해요. 죽게 되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황 자체가 큰 상처를 받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1978년도에 이 나폴레옹 장군의 부하였던 버티어 장군이 교황권에 들어가서 피우스 6세 교황을 붙잡아서 말에 태우고 불란서에 가서 감옥에 가둔 다음에 3개월 안에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죽게 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온 세상은 이제 우리가 드디어 교황권의 독재에서 해방되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죠? 죽게 된 상처가 났어요. 그런데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났습니다. 여러분, 1920년대에 이태리의 무솔리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티칸에 있는 약 108에이커 정도의 땅을 바티칸에 주면서 나라로 인정했습니다. 그 나라로 인정했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종교 국가지만은 또 하나의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성장이 시작하자 그의 상처가 낫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상처가 낫기 시작했죠. 지금은 거의 다 나와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존경받는 세력이 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상이 여겨서 짐승을 따르고 참 이상하다가 아닙니다. 영어엔 wonder after him. 너무 놀라워서 경의하는 마음으로 그를 따른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에 이 사탄이 그 당시엔 로마 제국이 이 세력의 짐승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온 세상이 그를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도덕적인 힘이에요. 종교적인 힘이에요. 이거는 어떤 힘으로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세계 슈퍼파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Kiss of this blood. 그렇죠? 말라키 교수가 쓴 Kiss of this blood. 이 피의 열쇠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꽤 관심 있게 읽어보았던 책이죠. 여러분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수잇 대학의 교수가 쓴 책으로서 그 당시에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슈퍼파워가 전쟁을 하고 있다. 공산주의와 미국과 교황권. 이 세 세력이 슈퍼파워인데 이 슈퍼파워가 전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결국엔 두 파워가 내려가고 나머지 한 파워가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게 될 텐데 그것은 결국에 살아남는 것은 교황권의 슈퍼파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한 이 사회 흐름으로서 증명하고 설명한 책이 Keys of this Blood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결국엔 공산권과 그 다음에 미국이 내려갑니다. 그래야 세 번째 슈퍼파워인 교황권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1992년도 2월 달 미국의 타임지에 의하면 앞에 큰 표지와 함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그 다음에 요한 바오로 2세가 회담하는 그런 그림과 함께 Holy Alliance 거룩한 동맹이라고 해서 이 세력이 합쳐져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증명하고 얘기한 그런 우리 타임스 매거진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얘기는 실제로 정말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그들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티칸의 계획인 것을 우리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오드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1260일이고 1260일은 3년 반이기 때문에 똑같은 세력으로서 짐승의 핍박의 세력으로서 538년도에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교황권이 완전히 공식적으로 설립된 538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도까지 1260년 동안 중세기를 다스리고 이단을 척결하고 누가 이단인가 누가 잘못된 사람들인가를 결정하고 척결하고 박멸하고 죽이고 또한 출교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아버지입니다. 교황의 권한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 원수며 누가 이단이고 누가 진리를 잘못 가리키는 것이고 무엇이 진리며 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이 있는 자가 교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황의 권입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42달 동안 1260년 동안 권세를 받고 다스린 것을 우리가 여기 이제 예언 가운데 봅니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물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천사들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지만은 물론 천사들도 그가 회방했습니다. 교황권은 교황은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까지도 파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여기에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특별히 에베소서 2장 보면 우리를 구원해서 죽음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살려내어서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 이미 과거로 설명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늘에 살고 있는 하늘 시민이 이미 되었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참 백성들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싸웁니다. 그렇죠? 회방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거듭나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짐승을 경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또 구절에 말씀하기를 누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것은 영적으로 들을 귀가 있는 자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짐승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물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입니다. 두 번째, 네 제국의 특징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짐승입니다. 세 번째, 용이 권세와 보좌를 준 짐승입니다. 용이 권세와 보좌를 준 짐승입니다. 로마, 용 같은 짐승의 모습입니다. 마귀가 그 당시에 자기의 부하였던 로마 제국을 통해서 교황권에게 이단을 결정하고 척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또한 로마의 군대와 정치력, 경찰력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538년도에 교황권이 공식적으로 설립되기 이전에 우리 아리안족 같은 사람, 그 족속들은 큰 족속 자체가 교황권을 반대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인데 어떻게 또 인간적인 헤드, 머리가 있으며 우리의 교황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반대합니다. 우리 받지 못합니다 하는 그 아리안족속은 여러분 사실 로마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어요. 아리안족속들은 이 유럽의 어떤 서부 유럽 국가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씨가 말라 다 죽어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세 부족을 다 없애버린 것을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1260년간 42달 동안 핍박하는 세력이에요. 다섯 번째, 참남된 말을 합니다. 참남된 일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참남되게 말합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상에 있는 어떻게 해요? 대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자기가 계명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죽게 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부활합니다. 회복되죠? 일곱 번째, 온 세상 사람들의 경배를 받게 되는 짐승입니다. 여기에 1900년도에 쓰여진 A.C. Flick 목사가 쓴 The Rise of the Medieval Church, 중세기의 교회에 올라옴, 출생, 출발이라는 그런 책에서 150페이지에 기록하기를 Out of the ruins of political Rome, 정치적인 로마의 멸망에서부터 arose the great moral empire, 큰 도덕적인 제국이 올라왔는데 in the giant form of the Roman church, 로마 교회의 그 커다란 그런 형식화에서 교회 큰 거인이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세상 역사가 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만 캐토릭 교회의 교황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가끔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 내용이 한 교단과 교파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오류를 가르치며 사람들을 성경적이 아닌 하나님의 길대로 가지 않냐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며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셔서 취하게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그 교회 교인들이나 교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죠. 자, 이제 13장 11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읽읍시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새끼 양이 있어서 새끼 양이 올라오는데 나중에 올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용처럼 용같이 말합니다. 그렇죠? 참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두 뿔 가졌습니다. 한 뿔이 아닙니다. 독재주의가 아니고 사법부와 행정부가 같이, 다시 말해서 대통령제와 그 다음에 이 국회가 같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형태로 올라오는 국가인 것을 말하는데 기독교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땅에서 올라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올라와서 미국인 것을 설명합니다. 나중에 용처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왔는데 올라오면서 나중에 하는 성격은 맨 마지막에 사탄이 하는 성격으로 돌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상하고,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은 아까 우리가 읽은 물에서부터 올라오는 한 짐승인데 교황권을 말하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여기 보니까 그 교황권이 가지는 모든 권세를 누구 앞에서 행해요? 교황 앞에서 행해 준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황인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을 통해서 그 일을 다 해 준다 그 말이죠. 미국이 그 일을 교황 앞에서 교황이 행해야 할 일을 대신 다 해주는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분명하게 세상이 흘러갈 그런 징조와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과 진리와 계명대로 해야 주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날에 경배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경배합니까? 짐승을 경배케 합니다. 누가? 미국이.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 미국은 독재 정치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민주주의 사회 이렇게 정말 마음대로 장사하고 마음대로 예배하고 마음대로 집회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자유나라에서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해요? 독재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독재주의가 되어가고 독재정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정말 보입니다. 자, 그것을 좀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징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서론적으로 이것을 예언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이 먼저 나온 짐승이 누구라고요? 죽게 된 상처를 받았다가 다시 나온 자. 그러므로 분명히 이것은 교황권인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그렇게 이외에는 다르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재주가 없죠. 그렇죠?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이건 종교적인 일이죠. 종교적인 집회를 통해서 거짓 이적과 거짓 표적을 행하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처럼 여러분 불이 내려온 것은 언제입니까? 아벨이 제사할 때,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나서 번제를 드릴 때, 그렇죠?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영적으로 투쟁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이것은 또 오순절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영적인 표였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이적을 행할 때 마치 하늘에서 성령이 떨어진 것처럼 거짓 인정을 받으며 행하는 이 교회들의 타락한 모습을 여기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무엇을 합칩니까? 종교 교회를 합쳐요. 합쳐서 어떻게 해요? 당신 교회도 성령 있고 나도 성령 있고 교황 교회도 성령 있고 우리 개신교도 성령 있고 다 같네. 그러니 우리 각 교회에 서로 다른 각가지 가르침이나 그런 교리를 따지지 말고 우리 이제 하나로 합칩시다. 사랑과 연합을 합칩시다. 이렇게 하게 만드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미혹하여서 속여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 그를 경배하는 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말이죠, 이 바벨론 제국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경배케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앉아서 섬기라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와서 섬기게 만드는 우상을 세워놨어요. 금신상을 세워서 두라평제 세웠습니다. 모든 대표들이 세상에서 와서 그 앞에 경배케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상을 숭배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의 이야기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똑같은 처지가 앞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모두가 바티칸에 가서 교황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명령, 교황의 가르침, 교황의 뜻, 교황이 사람들에게 이리 가라 하는 그 명령을 세워놓았을 때 그 우상에게 경배해서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라? 미국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깨끗하게 예언해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말하게 한다는 것은 법을 내린다 그런 말이죠. 법은 말하는 것이죠. 공중 앞에서 사람이 떠들어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싸운다면 주먹을 먼저 치거나 뭐 도망가거나 뭐 그러면 될지 모르지만 사회나 국가에서 무엇이 말합니까? 법이 말해요. 아무리 싸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경찰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변호사 사가지고 고소하면 돼요. 법이 싸우는 법. 그래서 여기 이 나라 또 세상 전체가 따르도록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한다. 또 이 미국이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이 우상은 우리가 우상하지만은 영어로 따지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리스도의 형상, 마귀의 형상 똑같은 단어예요. 마귀가 자기의 뜻과 자기의 형상대로 교황이 명령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 따라 이렇게 지켜 이렇게 해 이 길로 가라고 명령할 때에 그때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무리로 갈라지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해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미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할 때 지금 같은 이런 체계에서 가능합니까? 절대로 가능치 않습니다. 그래? 당신이 뭐야? 나 양심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당신 뭐야? 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령은 어느 때 가능한가? 독재 정부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계엄령 하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독재 정부가 생깁니까? 미국 같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거 제도와 이런 자유 정치 체계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독재 정부가 온다고 말하고 있고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명령하는데 무엇으로 법을 만들어 이 법을 지켜 이것이 우상이 말하는 것이에요. 우상에게 힘을 주어서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법령을 세워서 그대로 자기의 양심에 거슬리고 그것이 자기의 종교에 자기의 신념과 어긋나도 할 수 없이 사고 팔고 못하니까 먹고 살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경비하고 그 법령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이 미국이 독재 정부가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짐승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죽여요.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내게 하고 사형을 시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미국에서. 미국이 앞으로 뭐 500년, 1000년 가보십시오. 미국이 건국한 이념이 있고 헌법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거스르고 독재주의가 돼 미국이. 이건 불가능한 얘기요. 정적으로 서서히 돼간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이 정부가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하고 사람들의 양심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강제적인 법령을 내릴 수 있는 정부 체제로 돌변해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 뜻이 있거나 눈을 뜬 사람들은 발음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곧 미국의 마셜로 군사 계엄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린 지금 성경 예언적으로 보지만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 앞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가 왜 다 죽여요? 보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때 저가 누굽니까? 미국이 모든 사람을 지배해서 학식이 있든지 없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든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표를 받게 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얼마나 분명해요. 이렇게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귀를 막은 사람들이지.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진정.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싫으면 안 들으면 돼요. 햇빛 앞에 가서 눈을 딱 가리고 나한텐 as far as I'm concerned there's no sun, 해가 없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유지. 누가 강제로 해가 있다고 뭐 믿으라고 그랬어요? 보고서 딱 가리고 나한텐 해가 없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는 우리 생활 우리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요. 하나님 것이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자유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말씀하기를 그럴 때가 이제 온다, 지금 왔단 말입니다. 자, 1989년도에 소련 공산 연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무너졌을 때 1989년도 12월 달에 뉴스 위크 매거진은 이 교황과 미국의 협력을 통해서 이 공산 세계가 무너졌는데, 제일 처음에 어떻게 폴란드에 있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발렌사르죠?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 뒤에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바티칸이고 미국이었다. 미국의 CIA의 그 작전과 돈을 대주는 것과 또한 천주교의 힘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92년도에 타임지 2월 2호는 그것을 대서 특필해서 교황과 미국의 대통령이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온 세계에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경 예언에 의해서 미국이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일을 해주어서 첫 번째 짐승의 표를 온 세상이 받게 만드는 일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자, 미국의 지금 경제 파탄으로 참 힘들죠. 참 재밌어요. 13,000, 최근까지 13,000까지 가 있던 주식이 말이죠. 떨어졌는데 금요일 날까지 떨어진 것, 금요일 날 한 300을 막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을 보니까 지금 8,000 그저 몇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떨어져? 거의 5천에 여러분 주식 5천에 떨어졌다. 이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5천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자산이 날아간 줄 아세요? 수조 달러가 날아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은퇴 연금이 날아가 버리고 소셜 시큐리티가 날아가 버리고, 예? 많은 사람들의 개인 일생 동안 모은 자산과 예금이 날아가 버린 것이고, 엄청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제 파탄은 어떤 의미에서 계획적인 것이었습니다. 실수였겠습니까? 경제학자가 얼마나 많고 경제학 박사가 얼마나 많고 그렇게 똑똑하고 유수한 경제 장관들이 몇 명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이것을 실수로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이것을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미국 경제가 무너지니까 덩달아서 온 세계 경제가 파산되고 나서 미국은 물론 세상의 새로운 지배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계획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국 수상인 골든 브라운 씨가 말하기를 이제는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시스템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IMF는 말이죠, 각 나라나 아니면 은행들에서 그들이 파산될 때 제발 좀 도와주시오 손을 내밀면 그 자금을 대주는 그런 일을 했지만 이젠 그게 아니라 온 나라의 경제와 온 나라의 은행들을 지배하는 그런 강력한 체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다음 달 11월 15일 날 20개 정상회의가 미국에 있습니다. 7개 정상회의는 7개 이 선진국과 7개 국가, 준선진국과 한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3 국가가 다 와서 20개 국가가 모여서 이 미국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뜻깊은 회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얘기는 이제 IMF 제도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체제는 이 세상에 이 UN의 전체 세계가 만든 법률에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법률입니다. 물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와서 공반전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그들의 의도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의도고 그것이 유럽의 의도입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볼 때 참 두려운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뉴햄시어주에 있는 이 브레튼 우드스라고 하는 곳에 그 마을에 UN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의논해서 만든 금융법정인 IMF 제도를 갖다 이제 없애고 다른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있을 때였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시대입니다. 똑같이 미국과 온 세계 경제 공황이 오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다음 달에 뭘 합니까? 똑같이 세계 경제 금융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정상들이 20명이 모입니다. 1944년도에 한국과 똑같은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성경 예언을 알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큰 이슈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은 말이죠. 지난 15년간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설명하면 아,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쉽게 설명해 볼게요. 왜 지금 미국의 경제적인 파탄이 오는가? 왜 은행이 무너지고 지금 뭐 주식이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나는가? 주식이 뭐 5천씩 떨어지고 난리가 나는가? 한번 말이죠. 900에 떨어졌다. 와, 큰일 났다. 와, 어떡하나. 800 올라왔다. 야, 살았다. 경기가 회복된다. 또 700에 떨어졌어요. 어떡하나. 또 600에 올라왔어요. 어, 괜찮다. 또 300에 떨어졌어요. 어, 괜찮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사람들이 다 놀아나는 것이죠. 이것은 경제적인 파탄 계획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파탄이 와야 무엇이 옵니까? 독재 정부가 옵니다. 독재 정부가 오지 않으면 짐승의 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마귀가 마지막 시대 미국 안에 생기는 그 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있는 주의 참된 백성을 잡아서 없애기 위한 마귀의 그 계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15년간 미국이 어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외국에서 빌려온 큰 돈과 자금을 미국이 잘못 낭비하고 써버려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긴 경제 파탄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경제 파탄입니다. 미국이 다른 외국에서 차관을 해왔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무역을 하는데 미국에는 전부 다 미국 상품 보세요. 자동차, 먹는 거, 예, 입는 거, 뭐 쓰는 도구, 기계, 이런 도구, 기계도, 여러분 뭐 보통 쓰는 나물 자르는 톱만 보세요. 메이드 인 재팬 아니에요? 예? 이제 뭐야, 이 전기톱, 그 뭐예요? 메이드 인 재팬이 제일 좋잖아요? 어떤 데는 중국제? 미국제가, 요새 미국제는 별로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우리가 쓰는 실용품이 전부 다, 생활용품이 전부 다 외국제예요. 심지어 우리가 먹고 있는 밥솥도 좋은 거는 뭐예요? 독일제예요. 칼도 좋은 건 뭐예요? 쌍둥이표 칼 뭐예요? 독일제예요. 제가 쌍둥이표 칼 만드는 곳에 가봤어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그 쾌른 옆에 있어요. 전부 외국제.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영국에서는 또 뭐가 와요? 제구어 좋은 차가 와요. 예? 그러니까 이 세계와 무역을 하다가 특히 중국에 무역에 전부 다 적자가 생긴 거예요. 중국만 해도 우리가 이 미국에서 중국에 갚아야 할 무역 적자를 많이 아십니까? 5천억 달러.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외국에 전부 다 빚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빚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 무역 흑자를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갔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투자하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에 다 투자했어요. 빌딩을 사고, 농장을 사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스탁마켓에서 투자해서 주식을 사고, 이렇게 해두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뭐가 넘쳤어요? 미국에 돈이 넘쳤어요. 그 당시에 이 저 페더럴 리저브의 체어맨이었던 그린스펜시가 좋은 안을 내세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이것이 이 제스윗이 뒤에서 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나서 하는 사람들은 프리메이슨이죠. 또 스컬 앤 본즈 비밀 조직들, 정치가들, 유명한 사람들, 이런 것들은 앞에 나서 말하지만 뒤에 있는 것은 제스윗의 역할이죠. 이렇게 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미국은 돈이 넘쳐나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 저 프라임 레이트를 원래 그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보통 은행에 꾸어주는 레이트를 아주 잔뜩 깎아줄 테니까 이자를 낮출 테니까 많이 갖다가 많이 뿌려라.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법니까? 론을 융자해 줘야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잔뜩 융자를 해주는데 요즘에 말이죠.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그렇게 이 은행, 큰 대형 은행들에서 돈을 융자해 주기 위한 그 카트라인, 예? 그 스탠다드를 갖다가 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돈과 탐욕을 위해서 우리 양심을 팔았습니다 하고 울었어요. 몇 사람이 요즘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양심을 팔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론을 해줄 때는 은행에서는 그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1년에 수입이 얼마야 되고 또 과거 이렇게 살펴볼 때 그들이 신용을 잘 지켜왔어야 되고 그 기준이 있어요. 안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낮춰버렸어요. 돈을 별로 벌지 못하고 직장이 없는데도 신용이 나쁜데도 돈을 준 거예요. 불신용자들에게 돈을 잔뜩 빌려준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돈을 잔뜩 풀어서 융자를 맡기고 와라 융자해라 막 융자 광고를 하니까 쉽게 해주겠다. 크레딧 묻지 않겠다. 막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대거 몰려와서 무엇하기 시작했습니까? 아 이렇게 좋은 때 돈을 빌려가지고 내 돈도 아닌데 뭐 융자해가지고 땅을 사놓자 집을 사놓자.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갔죠. 여러분 뉴욕과 LA 가보십시오. 저 집값이 저게 정상입니까? 제가 이번에 지나가다 말이죠. 보니까 우리가 이 시골에 사는 집을 보니까 저거 한 10만 불, 20만 불이면 화끈해요, 값이. 근데 얼마입니까? 80만 불이래. 아니, 이거 정말입니까? 정말이래. 어떤 거 말이죠? 거의 조그만 큼 100만 불이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세상에 부동산 거품이 어디 있어요? LA 가보세요. 똑같아. 이게 수요가 많으니까, 돈이 풀리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막 짓는 거예요. 수천만 채의 집을 짓고 땅을 개발해 지켰어요. 그래서 거품이 생겼어요. 이게 꺼져버려요. 거품이 꺼진 거예요. 올라가면 터져야죠. 그게 법칙이니까, 그렇죠? 그게 중력의 법칙. 중력은 뭐예요?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 떨어진다. 그게 법칙이에요. 거품도, 예? 풍선도, 우리 껌 풍선 팍 불면 어떻게 한다? 결국에 와서 터진다.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밸류가 반으로 줄어버리고, 4분의 3으로 줄어버리고,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이 또 어떤 짓을 했는가? 이건 짓이라 그래야지. 이건 나쁜 짓이니까. 은행들이 말이죠. 론을 다 해주고 나서, 자, 론의 이자를 탁탁 받아보니까 얼마나 돈 벌어요. 그 융자 해준 그 어카운트를 외국에 또 팔았네. 독일, 영국, 중국, 뭐, 일본, 한국에서 확 달려들어가지고, 야, 돈 버는구나. 그럼 우리가 사겠어. 해서 그걸 또 샀는데, 팔 때 몇 배 남겨서 또 팔아버렸어요, 또. 그러니, 2중, 3중으로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몰라서 그렇게 했겠다. 저라도 전 경제학자가 아니라도 양심적으로 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차곡차곡.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신용자들까지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신용자까지 돈을 갚아놔야 나중에 돈을 다 20년 갚아봐야 그 액수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나 차라리 안 할랍니다 하고 손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부동산 파동이고 이것이 경제 파동입니다. 주식이 막 내려가죠.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외국 돈을 잔뜩 갖다가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그 융자해준 그 어카운트를 또 비싼 값에 또 팔아버렸으니까 이중으로 써버린 거예요, 이중으로. 그러니까 이 외국에 있는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한 돈을 다 잃어버려. 또 그 융자해둔 거기다 또 플러스. 융자해준 어카운트를 또 더 비싼 값에 또 팔아버렸어. 팔아서 또 샀어, 그 사람들이. 이중으로 다 무너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뉴욕 시장의 스탁이 무너지니까 온 세상의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가? 미국의 경제가 무너져야 합니다. 세상의 경제가 평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독재 정부가 들어서야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짐승의 표에 독재주의가 드디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바벨론의 안에 있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자연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현재 미국 정부의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미국 정부가 안고 있는 갚아야 할 빚이 얼마인지 이 빚은 말이죠. 앞으로 있는 그 은퇴자금, 소셜 시큐리티, 또 외국에서 빌린 것들, 국민들한테 반드로 그 채권을 빌린 것들 전부 다 합해서 미국 정부가 현재 안고 있는 앞으로 곧 갚아야 할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3조 달러. 53 trillion dollars. 이건요, 상상, 이 기하급수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상상을 못해. 우리가 천문학적인 숫자를 말해야 되겠죠.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미국 국민들이 2억 5천만 아닙니까? 2억 5천만 가운데 각 가정마다 53조 달러를 각 가정마다 배당하면 얼마인 줄 아느냐?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각 가정마다 45만 불의 빚을 각각 지고 있는 격입니다. 우리가 다 각각 45만 불씩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가 부자입니까? 미국 정부가 부자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지금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2008년도 3월 달에 미국에서 국회에서 비밀리에 가진 클로즈 도어 국회가 있었습니다. 이 클로즈 도어 국회는 지금까지 미국의 헌정 사상 세 번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2008년도 3월 달에 있었던 이 국회 비밀 회의는 그것은 이 네 번째로 있던 비밀 회의입니다. 그때 너무 없었던 너무 화가 난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또 국회의원들의 몇몇 부인들이 이것을 나와서 이것을 이제 공개했죠. 이것을 이제 그 기밀을 퍼뜨리기 시작해서 제일 먼저 호주 신문에 났다가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 뜨면서 이것이 알려지게 됐는데 저는 2008년도 3월달부터 이미 들었습니다만은 2008년도 3월달에 그 비밀 회의는 저 신문과 방송 전부 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비밀 회의를 했는데 그 비밀 회의할 때 우리가 surveillance bill 다시 말해서 이 테러주의자들의 전화 통화, 이메일 통화 이런 것들을 가서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해서 surveillance bill을 통과시킨다고 그런 일을 했지만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월 달에 올해 앞으로 2008년도 9월 달과 10월 달에 미국의 경제가 파산합니다. 2009년도에는 미국의 정부가 도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파산되는 은행들을 다 끌어안으니까 미국이 감당을 못하니까 미국 정부의 중앙은행이 파산할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이 있는가? 그 다음에는 이 각 지방들과 도시에서 마치 이 남북전쟁 생긴 것처럼 너무 화가 난 국민들이 일어나서 revolt, 항거하는 운동이 생기고 데모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개혁령, 군사개혁령, 마셜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회의원한테 발표한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화가 났겠어요. 그러나 당신들이 이것을 나가서 말하거나 아니면 당신들이 우리가 앞으로는 이 국가의 정책에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는 즉시로 도산하고 큰일 납니다. 큰 위협을 받았어요.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린 그때 큰 위협을 받았다 우리가. We are threatened.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때 아 정말 그렇겠구나. 그 또 한 가지 생긴 것은 뭐냐면 9.11 사태 이후에 두 가지가 생겼는데 하나는 뭐냐면 9.11 사태 이후에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이 Patriot Law 애국법에 의해서 대통령은 국회 승인 없이 비상시에 어떤 법을 선포할 수가 있다. 그런 권한을 주었어요. 두 번째는 또 무엇인가 하면 이 군부의 새로운 체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NORTHCOM이에요. North, 북쪽이죠. NORTHCOM, C-O-M. NORTHCOM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군대의 NORTHCOM 제도는 무엇인가? 비상시에 이 미국의 치안을 담당하고 경찰력을 담당하는 마셜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담당하는 기관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NORTHCOM 제도예요. 이 NORTHCOM 제도가 이번에 지난번에 그 구스타프 여러분 저기 루이지애나 그쪽으로 얼마 전에 허리케인 올라왔죠. 허리케인이 올라왔을 때 그때 뭐 게스토니아 같은 곳에 굉장히 쳤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그 치안을 담당했던 그 군대가 바로 이 NORTHCOM 군대입니다. 실습 훈련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에 미국에 설치된 REX84 수용소.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 혹시 기회 있으면 youtube.com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치세요. REX, REX84. 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이죠. 재미있게 말이죠. 이 애틀랜타 밑에 있는 메이컨에서 조금 내려가면 큰 수용소 세워놨어요. 한 10만 명 들어갈 수용소. 지금 비어 있어요. 그 앞에다 말이죠. 플라스틱, 까만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관. 사람 시체를 집어넣는 관을 50만 개 쌓아놨어요. 누가 가서 그걸 비디오를 다 찍어서 올려놨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봤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해. 여러분 이러한 수용소를 미국에 한 200개를 만들어놨어요. 왜? 앞으로 경제 파탄이 와버리면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난리가 나지. 내 돈 내놔. 음식, 여러분 음식물 먹는 음식품 회사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음식이 도시 안 와요. 어떻게 큰 문제가 생겨요. 소요가 생겨요. 그럴 때 누가 옵니까? NORTHCOM 군인들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시여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상황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과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 눈앞에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독재 정부가 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 중세기에 종교 독재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혁명 가운데 혁명 이후에 생긴 두 가지 독재가 있어요. 뭐예요? 공산주의 독재와 뭐예요? 자본주의 독재예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독재 아닌 거죠? 자본주의도 독재예요. 무슨 독재? 돈의 독재예요. 돈 많으면 부자, 돈 없으면 가난한 사람. 직장 위해서 맨날 노예 생활을 해야 돼.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노예 생활을 해야 돼. 어떻게 해요? 돈 잘 벌고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돈의 다스림 받는, 자본주의의 다스림 받는 어떠면서 독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롭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쪼들려. 페이먼 내야죠. 예? 전화비 내야죠. 전기세 내야죠. 물세 내야죠. 학비 내야죠. 가스 넣어야죠. 차를 사야죠. 무슨 자유가 있어요? 옛날 살던 농사짐의 평화로운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 세상은 독재주의로 흘러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종교 독재가 교황권 독재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독재와 공산주의 독재예요. 무엇의 차이예요? 공산주의는 모든 자본과 돈을 공유하자는 거예요. 다 나누어서 공유하자. 그러니까 능률이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해서 잘한 사람은 많이 갖고 못한 사람은 가난하고, 그래서 싸우지만은 그것도 행복이 없어요. 두 가지 제도가 다 내려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본래 자리로 돌아가요. 종교 독재가 다시 오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사람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종교 지도자. 자기들을 안위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다시 받게 만드는 자들을 찾는 것이에요. 그것이 종교 독재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저한테 말하니까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겠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바벨론은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했어요. 앞으로 넘어갈 때 세 부분의 삼중 연합인데 갈라진다고 했어요. 다 파괴될 때. 그럼 바벨론의 삼중 연합 가운데 그 안에 세 가지가 조직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조직은 뭐냐? 짐승의 입에서, 용의 입에서, 거짓 선자 입에서요. 그래서 교황권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거짓 선자, 거짓 잘못된 타락한 교회들의 잘못된 가르침, 용의 가르침, 마귀에 직접 나타나서 역사하는 강신술, 귀신들의 역사의 가르침. 이 세 가지가 종교적인 연합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벨론의 연합이에요. 두 번째 연합이 있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연합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말씀하기를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 그래서 뭐예요? Fallen and fallen and fallen. 세 연합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무너져요. 그럼 지금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거기에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요즘은 종교가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아요. 두 번째 무엇을 봐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세 가지 연합은 뭐냐면, 아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연합이고, 눈에 보이는 연합은 어떻게 말씀했냐면, 교회 연합, 나라들의 연합, UN이죠? 교회의, 종교의 연합, 나라들의 연합,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제의 연합. 그래서 이 바벨론과 함께 돈을 버는 상고들이, 무역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회사들이 참 탄식하며 우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8장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바벨론에서 나와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이 외부적이고 눈에 보이는 바벨론 세력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아왔어요. 지금 무엇을 봅니까? 두 번째, 세상의 경제 연합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나라들의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고, 이것이 세상이 흘러나가는 경향이고 목표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끝내야 할 텐데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때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갑자기 하루에 일시간에 망했다. 갑자기 상고들이, 이 비즈니스가,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8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제가 과거에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강의해 놓은 어떤 교수들, 어떤 지도자, 경제학자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곧 미국 망합니다. 여러분들 돈들 다 이제 가치없이 됩니다. 이것이 야고보 5장 얘기 아니에요? 금과 은이 녹슬고, 옷이 좀먹고, 우리의 재물 쌓았는데 재물이 다 쓰레기처럼 돼버리고, 우리가 금과 은을 갖다 박쥐에 던지고, 이사야의 말씀, 그 말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경제학자들과 교수들과 앞에 장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다 하면서 지금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경제가 폭상한다. 미국 정부가 앞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계엄령이 온다. 독재체제가 온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 와서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어디 있어? 지금 가서 뭐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어디 태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은 다 잠자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잠자고 무슨 일이 생기고 예언적인 적용이 어떻게 돼가는지 전혀 모르고 잠자고 있을 때 믿지 않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지금 다 예언 성취됐는데 지금 아십니까?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의 깨끗한 의의 옷을 입을 때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만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을 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마음과 생애를 살피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용납하실 만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고 죄 때문이 저희 속에 매일 역사하시고 저에게 의로운 동기와 힘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는 믿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예언의 성취가 너무 분명히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들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몇 년도에 무슨 달에 올지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유한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미 주신 예언과 진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주여, 때와 시기는 모르나 분명히 그러한 방식으로 이젠 정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치 아니하면 사고 팔지 못할 때가 곧 이르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교회를 준비시키고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사는 영적인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고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그런 차원하고 기꺼워하는 심령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004-1004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까지